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단을 대화의 핵심 조건으로 지적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우선적이고 가장 강력한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는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을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조건이 맞으면 미래에 북한과 마주앉아 대화할 수 있다고 거듭 밝혔지만 자세한 조건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발표한 정부 성명에서 유엔 결의가 북한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했다며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오늘 기자들에게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지난 1일 국무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의 적이나 위협이 아니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붕괴,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고 38선 이북으로 미군을 보내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가 오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이뤄져온 인공섬 건설과 같은 매립 행위와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오늘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열린 필리핀 마닐라에서 회담한 뒤 채택한 공동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지난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한 국제 중재를 중국과 필리핀이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상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통화해서 북한이 지난 28일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미국과 한국, 일본,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중대하고 점증하는 직접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가 지난 5일 15대 0의 만장일치로 새로운 북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오늘 전화 통화를 하고 대북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통화해서 한일과 한미일은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고타로 일본 관방부장관은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고 지금은 북한 정권을 압박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가미 부장관은 문 대통령도 대화 환경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며 북한과 당장 대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에서 두 나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재협상 등 과거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두 나라 정부는 밝혔습니다. 비어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특별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오늘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뇌물 공여 등에 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 전직 간부 4명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란 헌법적 가치를 피고인들이 크게 훼손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 430여억 원을 측근인 최순실 씨 측에 건넸거나 약속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에 구속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자신의 잘못으로 도의적 책임에 통감한다면서도 사익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재판부는 25일 1심 선고를 내립니다. 베네수엘라 군대가 어제 반군의 군사기지 공격을 진압했다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이상 비오이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담배를 태우고 계십니까? 이 담배는 백해무익하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흡연 인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도 최근에는 이 금연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흡연을 줄이자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미 피우고 버려진 담배꽁초는 어쩔 수 없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60억 개가 넘는 담배꽁초가 나오고 있고요. 인구가 늘면서 앞으로 2025년쯤에는 50% 이상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이런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호주의 한 대학이 연구한 결과 이 담배꽁초를 아스팔트와 혼합해 도로 포장재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연구팀은 담배꽁초와 아스팔트 혼합재를 쓴 도로는 기존 도로보다 하중을 훨씬 더 많이 견뎌냈고 열 전도도 낮춰서 도로 위에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담배꽁초는 땅에 묻어도 잘 분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처럼 도로로 만들 경우 환경오염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1도 기록하고 있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8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2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 22도에서 3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31도, 함흥 22도에서 30도, 끝으로 청진은 22도에서 25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입니다. Journey의 Lights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과 군사시설 구축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중국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건데요. 이 소식과 이어지는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 전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형이 구형됐고요. 이어서 중국에서 최근 국수주의 영화가 흥행하는 사정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필리핀에서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열렸죠?
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지난 토요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가 큰 주제였는데요.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곧바로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이 남중국해 분쟁을 놓고는 일부 회원국들 사이의 주장이 크게 엇갈려서 이 회의 당일 이 성명 발표가 불발됐습니다.
네, 자, 어떤 사정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토요일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지난달 4일과 28일 거듭 진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대한 무거운 우려를 표시하고 이와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성명에는 북한이 거부하고 있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지지 입장도 담겼는데요. 이어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이 중국에 대한 비판이 빠진 이 영유권 분쟁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이 성명에 담을 예정이었지만 이 중국을 반드시 비판해야 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반대가 이 완고해서 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성명은 내지 못한 건가요?
진통 끝에 이 성명이 다음 날 나왔습니다. 이 회의 당일에 이례적인 심야 회담이 진행됐고요. 이 다음 날인 어제도 이 아세안 회원국 외무장관들 사이에 후속 접촉이 이어진 끝에 이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이 성명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의 간척 사업과 매립에 대한 일부 회원국 장관들의 우려를 명시했고요. 또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비군사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이 중국을 비판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나요?
예, 이번 성명에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이 남중국해 일대의 간척사업 그리고 매립사업이란 이 중국이 진행해온 인공섬 건설을 가리킵니다. 또 비군사화라는 말은 이 인공섬의 군사시설을 구축해온 중국의 활동에 반대한다는 의미고요.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 의장 성명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강도가 크게 높아진 겁니다.
예. 자, 중국에 대한 비판 강도가 이렇게 높아진 배경은 뭘까요?
예, 당초 중국 정부는 최근 주요 현안에서 친중국 행보를 보이고 있는 아세안 의장국 필리핀과 또한 전통적인 친중국가인 캄보디아 등을 통해서 활발한 외교전을 펼쳤는데요.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강도와 분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남중국해 자원탐사를 계획했다가 이 중국의 군사적 공격 위협 때문에 중단했던 베트남 정부가 이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회의 관계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예, 자, 중국의 노력이 무산된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중국 정부는 나름대로 외교전 승리를 주장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세안 외무장관들 사이에 별도 회의가 진행됐는데요. 이 회의에서 남중국해에서의 충돌 폭로를 방지하고 위기 발생 시 처리 방향 등을 규정한 행동수칙의 기본 틀에 합의했다고 왕 부장이 이날 밝혔습니다. 이 행동수칙 초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상정돼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당사국들이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핫라인, 이 직통통신망 개설 등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신화통신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한 이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도 지금 필리핀 마닐라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현장에 가 있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오늘 고노 다로 신임 일본 외무상 그리고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과 함께 중국을 상대로 남중국해에서의 인공성 개발과 군사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지난해 7월 상설 중재체 판소 판결을 따를 것을 중국 측에 촉구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이 아세안 외에 미국, 중국, 러시아, 또 한국 등 관계국 외무장관들이 동참하는 회의가 이어지죠?
네.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마무리된 필리핀 마닐라에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 회의가 이어지는데요. 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참가합니다. 어제 참가국 장관들이 각각 개별 회담을 열고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사전 일정이 진행됐는데요. 올해 ARF에서는 앞선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논의한 이 남중국해 분쟁과 북한 미사일 도발 이 두 가지 문제 외에 최근 영내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들의 테러 행위에 공동 대처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삼성그룹을 이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이 구형됐다고요?
네, 최근 수년 동안 병상에 있는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서 삼성그룹의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는데요.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직접 재판에 출석해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박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련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이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300억 원, 이 미국 돈으로 2,660만 달러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면서 이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특별검사가 설명한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내용 좀 알기 쉽게 풀어주실까요?
네,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측근인 최순실 씨가 주도한 재단 등을 통해서 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또 최 씨 등이 국정 주요 활동에 개입하도록 한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지난 3월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후에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역시 이 구속 재판 중입니다. 이 박 전 대통령 측근 최 씨가 이 설립과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등에 가장 많은 돈을 낸 기업이 삼성이고요. 또 삼성은 또 승마 선수인 최 씨의 딸에게 이 값비싼 외국산 말과 해외 훈련 편의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과 측근에게 대가를 바라고 금품과 편의를 제공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삼성 측의 행위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재용 부회장으로 이어지는 경영권 승계 핵심 과정으로 꼽혀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권의 도움을 바라고 감행한 뇌물 공여라는 게 공소 내용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판사의 판단이 남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12년을 구형한 것은 이만한 벌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한 거고요. 이 유죄와 무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오는 25일로 예상되는 선고 공판에서 확정되는데요. 이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하더라도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형이 구형된 데 대해서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오늘 선거 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모든 게 제 탓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도의적인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라는 건데요. 이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 재임 시 진행된 계열사 합병이 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맞지 않다고 했고요. 또 삼성이 최순실 씨 딸의 승마선수 활동을 도운 것도 이 최 씨 측의 강요와 공갈의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정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 중에 정권과 측근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피해자일 뿐이고 자발적으로 뇌물을 가져다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선거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나요?
예, 오는 25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거 공판은 최근 바뀐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첫 번째 방송 생중계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선거 내용이 어떻게 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회장과 변호인 측은 만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항소한다는 계획인데요.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삼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죄 혐의자들에게 최소한 세 번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의 애국심과 국수주의를 강조하는 영화가 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 영어로는 울프 워리어 2, 이 늑대전사 2편이라는 제목의 중국 영화인데요. 이 중국과 한국에서는 전랑 2라는 제목으로 상영되고 있는 이 영화가 이 중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첫 주에 2억 3,800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올리면서 전 세계 흥행 수익 1위를 기록했고요. 이 미국 영화인 이 대작 이 덩케르크도 성적에서 앞질렀습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잠시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내전에 휩싸인 어느 이름 모를 아프리카 국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주인공인 특수부대 대원이 수많은 주민들과 현지 중국인 사업가들을 구출해낸다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제목에 숫자 2가 붙은 것을 보면 두 번째 작품인가 보군요.
예, 첫 작품은 2014년에 나왔는데요. 이번 편만큼 주목받지는 못했습니다. 보통 애국심을 고취하는 영화들이 중국에서 별로 인기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전랑 2라는 이 영화는 이례적일 만큼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 이 람보 같은 영웅이 등장하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중국인 남성이 나서서 정의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건데요.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영화에서 나타난 애국심에 감동을 느꼈다는 글들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국수주의와 우월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 자, 이 영화가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전편에 비해서 액션이 많이 개선된 점을 꼽을 수 있고요. 많은 관객들이 전투와 무술 장면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의 최신의 무기들이 대거 등장해서 이 중국인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는 평인데요. 또 하나는 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90주년을 며칠 앞두고 개봉했기 때문에 이 시기적으로도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전랑 2편 말고도 이 중국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또 다른 영화가 개봉됐다고요?
네, 이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과정을 다룬 영화 건군 대업도 이 전랑 2편과 같은 날 개봉됐는데요.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선전 영화에 훨씬 더 가깝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관객들 사이에서는 영화의 질보다는 이 젊은 영화 애호가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데만 집중했다는 이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이 당국의 조처로 인해서 이런 불만의 글들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흥행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입니다만은 최근 이 중국 영화계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중국은 현재 세계 최고의 군사 강국을 목표로 이른바 군사 굴기를 주창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아프리카의 첫 요충지인 지부티에 이 해외 군사 기지를 처음 가동해서 세계 평창주의의 첫 신호탄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먼저 자세히 알아보고요. 시카고시가 법무부의 이민자 보호도시 기금 중단 위협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 또 지난달 미국에서 신규 일자리가 20만 9천 개가 늘었고 실업률도 4.3%로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또다시 내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2020년 대선 출마 보도를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뉴욕타임스 신문이 지난 토요일 펜스 부통령 등 일부 공화당 정치인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그림자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 이 펜스 부통령이 대선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뉴욕타임스 신문의 보도 내용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뉴욕타임스 기자는 나와 내 가족, 우리 모든 팀에 수치스럽고 모욕적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보도 내용은 완전히 거짓이라면서 행정부를 분열시키려는 언론의 최근 시도를 대표하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어떤 가짜 뉴스가 나오든 자신과 자신의 팀은 대통령의 어젠다를 추진하고 또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도록 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 이와 다른 제안은 우습고 또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이 이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말했는데 뉴욕타임스 신문은 그럼 어떤 근거에서 이런 보도를 한 겁니까?
네, 이 신문은 펜스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정부가 내통했다는 의혹으로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네, 또 로버트 밀러의 특별 검사까지 임명돼서 이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공화당 정치인이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겨우 200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2020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독자적인 권력 기반을 꾸렸고 정치자금 모금 단체를 출범시켰다는 건데요. 이렇게 어제 펜스 부통령의 반박 성명이 나왔지만 뉴욕타임즈 신문은 보도의 정확성을 자신한다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이란 주장을 견지했습니다.
네. 자, 백악관 측은 이런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펜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다면서 완전한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 도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대선을 준비할 이유가 없다는 건데요.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선임 고문이 어제 ABC 방송의 This Week 프로그램에서 한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It is absolutely true that the vice president is getting ready for 2020 for re-election.
네, 코네이 고문은 펜스 부통령이 2020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부통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공개적으로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보수적인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펜스 부통령은 연방 하원 의원과 인디애나 주지사를 지낸 주류 정치인인데요. 공화당의 거물급 후원가인 억만장자 코크 형제나 또 다른 보수적인 정치단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펜스 부통령은 그동안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우 충성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그간 펜스 부통령이 발표한 공개 성명 내용을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다를 게 없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펜스 부통령 외에 이 공화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2020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나요?
네, 뉴욕타임즈 신문은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와 벤 세스 연방 상원의원, 톰 코튼 연방 상원의원 등을 들었습니다. 특히 케이식 주지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2020년 대선 출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 케이식 주지사는 지난해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도 도전했었죠?
맞습니다. 오하이오 주에서만 승리를 거뒀을 뿐이지만 이 끝까지 경선에서 사퇴하지 않고 남아있던 후보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다 이렇게 밝히는 것과 이렇게 밝혔다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케이식 주지사는 좀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케이식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맞서서 공화당 경선에 나설 생각이 있다고 측근들에게 밝혔다고 합니다. 케이식 주지사는 공화당 정치인들 가운데 좀 더 온건한 성향으로 꼽히는데요.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추진하면서 빈곤층을 위한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를 삭감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크게 비판해왔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카고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계획이라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람 이메뉴엘 시카고 시장이 어제 밝힌 내용인데요. 이민자 보호도시 단속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대항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는 겁니다. 시카고에 대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라면서 연방정부의 협박에 굴해 가치를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메뉴엘 시장이 말했는데요. 이메뉴엘 시장은 민주당 소속으로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네, 이메뉴엘 시장이 연방정부의 협박이라고 아주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정부가 어떻게 협박을 했다는 겁니까?
네, 시카고시 당국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안전기금을 받으려면 연방이민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카고시 관리들은 이런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이민자 단속에 나설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시카고는 한 해 약 300만 달러의 이 공공안전기금을 연방정부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이를 경찰차 구입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이민자 보호도시와 관련해서 연방기금을 보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뉴멕시코주의 앨버퀘크와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 캘리포니아주의 샌버나디노시와 스타크튼이 연방기금을 요청했는데 이들 4개 도시에 보낸 편지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연방기금 제공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겁니다. 세션스 장관은 지난달에 이 이민자 보호도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교도소에서 불법 이민자가 풀려나기 48시간 전에, 48시간 전에 연방이민당국에 알릴 것, 또 지역 교도소에 연방이민관리들이 무제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방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도시는 어떤 사람이 합법 이민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문하지 않는 도시를 말하고요. 또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가 교도소에서 풀려났을 때 이민국에 알리지 않는 도시를 말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노동지표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금요일 지난달 미국에서 20만 9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준이었는데요. 또 앞선 6월의 신규 고용도 22만 2천 개에서 23만 1천 개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예, 실업률도 전달보다 더 떨어졌다고요?
네, 7월 실업률이 4.3%로 나왔는데요. 이 16년 만에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던 지난 5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 시간당 평균 임금도 9센트가 올라 26달러 36센트를 기록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65센트, 그러니까 2.5%가 상승한 겁니다. 사실 뭐 신규 고용이나 실업률 추이에 비하면 임금 인상률은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닌데요. 전문가들은 임금이 낮은 부문의 신규 일자리가 증가한 것을 시간당 평균 임금이 더디게 오른 이유로 분석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제조 분야에서 1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특히 지난달 자동차 판매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1,600건의 신규 고용이 있었습니다. 건축 부문에서도 6,000개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고요. 전자 상거래 업체의 신규 고용 증가에 힘입어서 소매업에서도 총 900개 일자리가 증가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이 전자 상거래 업체죠. 이 아마존에서 지난주 이 대규모 채용 박람회를 통해 5만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한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소매업체들이 이 신규 고용이 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이외에 식당과 서비스, 보건 업종에서의 신규 고용도 또한 이 강세를 보였고 정부 부문에서도 4천 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이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나온 실업률이나 신규 고용을 보면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아직 실업 상태인 미국인들도 적지 않다고요?
네, 여전히 700만 명의 미국인이 직업이 없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530만 명은 풀타임, 그러니까 이 정규직을 원하고 있지만 시간제 직장밖에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동부 지표가 발표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반응을 보였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 인터넷 단문 사이트인 트위터에 이 노동 지표가 훌륭하게 나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일자리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가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선거 공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경제 활성화 방안이 실행에 거의 옮겨지지 않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경제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또 조세 개혁도 제대로 시작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부인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미국 경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회복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오바마 전 행정부가 실업률을 5%라고 발표하자 조작된 것이라면서 이런 수치를 믿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실업률이 훨씬 높을 것이라면서 42%가 될 것이라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었죠.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민간인 대학살 킬링필드를 탈출해 1981년 부모님과 함께 난민 신분으로 미국에 오게 된 리타 핀 아렌스 씨. 4살에 불과했던 난민 소녀는 이제 40살의 교육자가 되어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타 씨 아버지는 캄보디아 정부에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했던 고위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부유한 명문가의 딸이었지만 난민 신분이 된 부모님은 미국에서 밑바닥부터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은 리타 씨에게 늘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를 부여했고 아이다호 시골 마을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리타 씨는 미국 최고 명문대학 가운데 하나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Amazing. I was surrounded by incredibly inspiring students.
예일대에서의 생활은 정말 멋졌어요. 똑똑하고 영감을 주는 친구들과 졸업생들 그리고 교수님들 사이에 둘러싸여 생활했으니까요. 한 번은 친구들과 회의를 준비하는데 한 명이 지미를 연사로 초청하는 게 어때?라고 하는 거예요. 전 속으로 지미가 누구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말한 거더라고요. 이렇게 유명 인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 또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리타 씨는 또한 친구들과 지뢰 퇴치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대학 생활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리타 씨는 또 이 대학 졸업 후 가게 된 첫 직장을 통해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찾게 됩니다.
My first job was actually in college. I worked at the library for the Fortune of Holocaust Video Archive.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일한 곳은 예일대학교 도서관에 있던 홀로코스트 비디오 보관소였어요.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된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겨서 기록에 남기는 일이었는데요. 그 일을 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경험한 것들이 캄보디아에서 저희 부모님이 겪었던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난민에게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이 저지른 유대인 대학살의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는 역사의 한 단편이 아니었습니다.
That experience with the library helped me think about what I wanted to do in life, and that was really to help other people.
도서관에서 일한 경험은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대학을 다닐 때 지뢰 퇴치 운동을 하면서 학생으로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생각에 늘 뿌듯했는데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겠다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특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일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교사 시험을 통과한 리타 씨는 코네티컷 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6학년과 7학년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조지 워싱턴 대학원에 가게 되면서 워싱턴 DC로 오게 되지요.
And at that point, I said, you know, I didn't like some of the things I saw as a teacher that the district was doing.
교사로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의 교육 정책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사들이 제게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뭔가를 해보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National Board Pro-Teaching Center라는 단체에 들어갔어요. 교사들을 교육하고 교육 정책을 짜는 곳인데 거기서 4년간 일하면서 어떻게 좋은 교육자가 될 수 있는지 배우게 됐죠. 이후 빈곤 학생과 영어를 잘 못하는 이민자 학생들을 위해 일하는 또 다른 교육단체에서 일했고요. 동남아시아 행동센터라는 민간단체, 또 아시아태평양 미국인 연합에서 교육부를 이끌면서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리타 씨는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아시아 태평양계 장학금 재단의 정책 공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닐 호리코시 대표는 리타 씨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Rita is just an outstanding professional. You know, she has been pursuing her PhD. She's been working.
리타 씨는 뛰어난 교육 전문가입니다. 여러 교육 관련 기관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밟을 정도로 열정적이죠. 우리 재단의 전략 공보국장 자리가 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리타 씨입니다. 우리 재단은 이민자 자녀들이 공립학교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리타 씨의 배경과 지식, 경험, 그리고 전문성을 생각할 때 리타 씨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사람은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호리코시 대표는 친구에서 이제는 같은 직장의 동료가 된 리타 씨에 대해 호감과 함께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She's just absolutely outstanding. You know, she's very poised. You know, one thing I always share with most people about Rita is that she's always smiling.
리타 씨의 첫인상은 탁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소를 띤 얼굴도 인상적이었어요. 리타 씨가 걸어온 길을 보면 정말 온갖 역경을 다 겪었을 텐데도 얼굴에 늘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죠. 무엇보다 리타 씨는 세계 많은 난민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킬링필드 대학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아 이렇게 미국에서 꿈을 이뤄가고 있는 리타 씨야말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호리코시 대표의 말대로 리타 씨의 이야기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찾아가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I'd like to invite our education panelists to the stage. And let's give them a warm welcome.
Rita Penn Arns from the Southeast Asian Resource Center. You have taken a very significant role this last year.
작년 10월 백악관에서 열린 아시아계 미국인의 달 행사. 리타 씨는 아시아 이민자들의 교육 정책에 관한 토론의 패널로 참석해 공교육이 왜 중요한지 또 이민자 자녀들에게 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We represent the interests of Southeast Asian Americans, which are the largest.
리타 씨는 이제 이렇게 백악관 행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교육계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I really like what I'm doing now, which is looking at how we can really help other students.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좋아요. 전 성공의 열쇠가 바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미국에서도 대학 졸업장 없이는 좋은 직업을 갖기 힘들죠. 하지만 여전히 학생들과 부모 또 정책 이반자들이 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전 의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정부가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특히 가난한 계층 학생들과 소수계 학생들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 정책 전문가이자 연방 의원이 돼서 공교육 개혁을 주도하고 또한 미국의 모든 학생이 자신의 배경에 상관없이 꿈을 이루는 것을 돕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출신의 교육자 리타 핀 아렌스 씨의 세 번째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리타 씨의 가족과 리타 씨의 뿌리 찾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야, 네 방 무척 깨끗하다.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저는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날마다 정돈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그럼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볼까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오늘의 expression is clean, C-L-E-A-N, clean, and tidy, T-I-D-Y, tidy, clean and tid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는 깔끔하고 정결하다라는 뜻입니다. In today's conversation, Jason tells me that my room is very clean and tidy.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 방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sentences using today's expression. 그럼 오늘의 표현, clean and tidy가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Our office must be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우리 사무실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Let me give you another example.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Albert's room is extremely clean and tidy. 라고 하면 알버트의 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 정결하다 라는 뜻이 됩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clean and tidy,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room is very clean and tidy. Do you keep it like this every day?
Yes, I keep it clean and tidy every day.
'Let's review what we have learned today. If something is clean and tidy, it is organized and very neat.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Clean and tidy. Now try using this phrase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아이린 카라가 부른 Anyone Can See, 누구나 알 수 있다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98년 8월 7일 오늘 아프리카 케냐 수도 나이로비 중심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부근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Tanzanian president coming to see what was left of the embassy said he was angry, very angry.
그로부터 5분 뒤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에스살람 주재 미 대사관 주차장에서도 폭탄이 터집니다. 이 두 건의 연쇄 폭탄 테러로 22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했습니다. 이 사건은 1983년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의 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이래 미국이 겪은 최악의 테러였습니다. 미국은 테러 사건의 배후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를 지목하고 아프가니스탄 알카에다 훈련기지에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알카에다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추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은 미국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대아프가니스탄 제재에 들어갑니다. 1933년 8월 7일 오늘 한국 최초의 여류 비행사 박경원이 사망합니다. 비행기 추락사였습니다. 박경원은 1901년 경상북도 대구에서 태어났습니다. 간호사를 장래 희망으로 삼았던 박경원은 1922년 동아일보가 주최한 한국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의 고급 방문 시험 비행을 구경한 후에 하늘을 나는 꿈을 품게 됩니다. 이어 박경원은 곧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있는 비행학교에 입학하고 택시 운전 등으로 어렵게 학비를 마련해 나가면서 마침내 3등 비행사 자격을 따냅니다. 그리고 3년 뒤 박경원은 일본에서 2등 비행사 자격을 얻으면서 여류 비행사로서 승승장구합니다. 혹독한 비행 훈련 과정 때문에 일본에서도 2등 비행사 자격증을 딴 여성은 2명밖에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이후 1933년 8월 7일 박경원은 도쿄 하네다 국제비행장에서 청연호에 몸을 싣고 고국을 향해 떠납니다. 하지만 청연호는 이륙한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기상악화로 추락하고 한국 최초의 민간인 여류비행사 박경원은 33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